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부터 36절까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29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달 야외 때부터 요나 표적을 계속해서 전하게 됐는데 지난주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죠. 이 요나의 표적, 사람들이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데 그리고 사실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나왔었죠. 예. 지금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안수를 했는데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습니까. 예. 평생 고생했는데 그냥 기도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체험하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속는 걸 몰라요. 물론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또 그리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놀랍죠. 놀라죠. 그래서 어디서 그래? 그래도 나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일들이 다 벌어져요. 네. 네,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걸 경험해갖고, 야, 아들아,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표적을 안 보여주셨나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또 와서 표적을 구하는 거죠.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거든요. 네. 네. 요나의 표적이 뭐야 도대체?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건 다 아는 일이고 직접 본 거 아니잖아. 나는 근데 직접 예수님으로 기도받는데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이제 이런 것들. 뭐 뭔가 환상을 보고 무슨 빛을 봤다 그러고 그 직접 경험한 거니까 누가 뭐래도 그래도 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거고 나를 불러 주신 거고 그렇지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예. 어떤 집이 귀신이 자기가 있었던 집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거기서 나갔어야 됐어요.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못 찾아갖고 옛날 집이 어떤가 가봤더니 깨끗이 청소되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빈집인 거죠. 이게 뭐야.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집이 어떠한 집을 얘기하고 그 집이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귀신이 보기에 내가 주인인데 누가 들어와? 너 누구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귀신보다 더 강력하고 힘이 있고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기에 휘둘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지금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보면 사람들이 온갖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현재 진행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어찌를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리라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바로 앞에 말씀하시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뒤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매나 음속에나 말 대박을 얘기하죠.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가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함이라. 등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이 요나의 표적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려져 있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우리 김연경 3호 네. 우리 그 이동원 목사님 밑에서 무적 열심히 사역하셨던 성동현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분이 미국에서 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번아웃이 됐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예. 우리 김 목사님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듣게 됐는데 아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새롭게 눈이 열렸죠. 예. 근데 아깝게 예, 미리 소천하셨어요. 근데 사모님은 엄청난 영적 체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 부활하시지 예수님 예. 그랬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눌려 있었는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예, 여기에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변화된 간증인데 2부 예배 때는 직접 와서 저기 간증하실 거예요. 근데 1부 때는 전에 했던 우리 녹화 동영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 좀 네, 보여주실래요? 네.
교회 교인이 되었는데요. 네. 춘천으로 이사 온 후였습니다. 한마음 교인이 된 후 저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말씀에 푹 빠져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살아왔습니다. 부활도 알았고 주되심도 알게 되었고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해야 하는구나 회개도 알았고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 말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과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빛을 받잖아요. 저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읽고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꼭 부활이어야 돼? 다른 길도 있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22살 때 제가 본 그 광채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저는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박용훈 선교사님께서 간증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N국에서 사역하시다가 탈진이 와서 이제 한마음교회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이곳에 오셔서 선교사님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실 때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면, 여보, 내가 보물을 발견했어. 근데 아직 캐지는 못했어.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아, 내가 바로 저 상태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죠. 그날 박용훈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저도 필사적으로 부활을 검증하고 확증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 왔습니다. 작년 따스한 어느 봄날이었다. 쑥을 캐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해서 유문숙 자매님에게 전화했더니 흔쾌히 같이 가주겠다는 것이다. 쑥을 캐러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은 그동안 유문숙 자매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주일마다 자매님을 픽업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다. 그러던 지난 12월 중순에 박용훈 선교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크게 감동시켜 주셨다. 그날 박용훈 선교사님의 간증이 끝나자마자 유문숙 자매가 내게, 언니, 우리도 이제부터 부활을 팝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 좋지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기쁨이 파이브 하고 헤어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부활을 파기 시작했다. 우선 박용훈 선교사님께서 부활을 확증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하자고 했다. 그래서 부활의 관점으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반복해서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부활을 만난 뜨거운 지체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초집중하며 부활을 파기 시작했다. 유문숙 자매님과 함께 우리 집에서 부활에 대해 공부하다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 23절의 입술로만 주여주여 했던 자임을 발견하고 둘이 소스라치게 놀랬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의 실체를 알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게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분했다. 설마 내가 주여주여 하던 자였다니. 50년 가까이 주를 믿고 살아왔는데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주여주여 하면서 오직 사역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던 내 모습이 너무나 원통했다. 그 후 우리가 불법을 행한 자였다니 중심으로 깨우치면서 그동안 잘못 살아온 우리 자신을 너무나 속상해했다. 결국 우리의 문제점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의 영접이 실제였는가, 나의 주인이 진짜로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지 않았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사실 앞에 서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8시 기도회에 가서 크게 울었다. 내가 진작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 불법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 점점점 계속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헛살아온 지나간 세월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계속 울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는데 부활이 가려져 눈먼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게 알아져 울었다. 다음 날 저녁 기도 시간에 가서 또 울었다. 사역자로 살면서 그동안 우리가 목양했던 교인들이 생각나서 또 통곡하며 울었다. 눈먼 소경이 그들을 인도했으니 그동안 우리 부부가 목회했던 교회의 교인들이 생각나 슬피 울었다. 정말 애통하고 통곡할 노릇이었다. 그들을 찾아가 우리 부부가 당신들을 잘못 인도했노라고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다음날, 그 다음날도 저녁 8시 기도회에 가서 또 울었다. 계속 교회에 가서 울고 또 울었다. 내가 입술로만 주여주여 했던 자였음을 발견한 후 나는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초집중해서 듣기 시작했다. 목사님들의 간증 속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 여정을 나눠주실 때 나는 그분들의 간증이 너무나 생생하게 들렸다. 그러자 내가 한마음교회에 와서 아무리 부활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부활을 고민하고 확증하기까지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란 사실을 발견했다. 부활은 내가 직접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다가 나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겼다. 22살 때 광채를 보았고 그 빛이 하나님인 줄 알았고 48년을 믿으며 살아왔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씌워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만난 빛의 체험이 너무나 커서 나는 그 광채가 하나님이라고 굳건히 믿으며 거의 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다가 한마음교회 와서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흔들렸었다. 왜 꼭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다른 방법도 있는데 라며 나는 계속 내 체험과 경험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맞아! 부활이야! 라는 그 울림이 크게 들렸다. 그 후 나는 반드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20장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도마 빼고. 근데 도마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 큰 망치로 아주 이렇게 얻어맞은 것처럼 큰 울림이 왔어요. 그 울림이 그 감동이 너무너무 커서 저는 눈을 감고 엎드렸습니다. 아, 제자들이 이제 도마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성자 하나님을 만났구나.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이 확증됐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아,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였구나 라고 계속해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절 초풍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엎어져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굴복해 자꾸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로 굴복이 안 됐습니다. 아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영존하신 하나님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이제 만났는데, 아니 길을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토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는데, 아니 만났고 보았는데 아니 내가 굴복을 하지 않다니 이게 뭐야?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자였다니. 굴복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죽는 게 싫어서였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왕으로 살고 싶어서이다. 고래 힘줄보다 더 찔긴 자아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소름 끼치듯 징그러웠다. 강철 같은 내면의 자아, 이를 깨트리고 주님께 주도권을 양도하는 게 이처럼 힘들 줄 몰랐다. 아니, 그보다 내가 이렇게 악랄한 자였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나름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한 줄 알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었다. 나 괴물 같은 내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 통탄할 일이었다. 통곡할 일이다. 저녁 8시 기도회에 가서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켜달라고 간절히 아뢰었다. 한 시간을 하염없이 울었다.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나를 굴복시켜달라는 기도만 주님께 드렸다. 그 후 며칠 후였다. 요한이 분명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그런데 내가 왜 굴복이 안 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생명을 얻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떠올랐어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하는구나. 복음은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건데, 아,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타트 되는 건데, 아, 내가 회개가 안 됐구나. 그때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제가 뻣뻣하게 아무리 굴복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제 모습이었었는데, 며칠 전에. 그리고 예수님과 저 사이에 유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리 유리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마음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예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 내가 드디어 굴복했구나라는 게 알아졌습니다. 굴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제 영혼을 감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받아주셔서 영원토록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을 확증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 굴복한 지 이제 약 40일이 되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제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무엇이 변화되었냐면, 첫째,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본래가 소심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생활에 염려가 들어와 늘 통장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 생활의 온도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생활의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둘째로, 제가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마음교회에 와서 끄트머리에 있었고 변방에 있었고 주변에서 맴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굴복한 후에는 이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25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부활 하나만 붙잡고 정말 이렇게 달려오신 그 목사님 너무너무 정말 존경하고 정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달려와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목회 열심히 하고 오히려 목사님 뒤에서 밀면서 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아, 그거 왜 부활을 안 믿었겠습니까? 네. 다 믿는다고 했던 거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는데, 확인시켜 주셨는데, 근데 굴복이 안 됐다는 거죠. 죄가 뭔지를 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직접 빛으로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왜 살겠다고 하고 다짐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목회까지 하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셨는지 이게 가르쳤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안 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다 그랬는데 그런데 제만 가서 그 하나씩 다 보고 부활을 발견하는데 아직 해내질 못했다고 왜 해내질 못하겠습니까? 진짜 죽고 사는 문제면은 다른 거 다 제쳐주고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다 확인해보고 예수님 부활하셨지. 정말 부활하셨지. 역사적 사실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앞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하고 있었지?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예수님 전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예수님께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네.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거 간증 써봐라.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일곱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제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예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보고 예수 따라간다 그러는데 빈집이라고요? 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그런 일이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혹시나 설마 이러진 않겠지. 그리고 이분이 신앙이 뭐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시나 이럴 때가 수없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제가 아는 한 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보여주는데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이런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인가요? 뭐죠? 그러시면 나 혼자 이러고 한 거예요. 이러고 뭐라도. 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지. 난 안 죽어도 예수 이렇게 하는데 잘 믿고 따르는데 아 세상에서는 뭐 그래도 못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늘 그렇게 받아요. 그렇죠? 뭐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어 나는 지금 예수 이렇게 해서 나한테 만나주시고 내게 빛으로 역사하시고 그럼 내가 주 믿고 따라가는데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나누는 겁니다. 그 죄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 다 회개했는데 내가 나를 주로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심각한 거죠. 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내가 주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책망하실 텐데 죄에 대해서라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 부추겨갖고 목회하라 그러고 몇십 년이 너무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번아웃 정도 될 때까지 그랬는데 내가 나를 주로 믿지 않았다는 거니까 충격인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냥 별탈 없이 그냥 다들 뭐 애들 잘 키우고 직장생활 잘하고 건강 유지하고 그러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아니 요나 표적을 얘기하고 왜 일곱 귀신 얘기를 합니까?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같은데. 근데 우리가 현실로 그걸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누가 보면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움은 움막 같은 데죠. 저기 뭐 지하실이나 뭐 그 감추어진 어떤 그 그런 방이나 등불을 켜서 거기에다 왜 둡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대박 같은 거 예전에 보면 쌀가게 같으면 그 나무 상자처럼 된 거 있죠. 한 대는 뭐 이때 이렇게 되는 그 대박 아래에다가 등불을 둬요? 그 왜 그렇게 됩니까? 등경 위에 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스탠드 위에다가 올려두어서 그 주위가 환하게 비추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꽁꽁 어디에 숨겨갖고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뭐라 그럴 거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은 어떠냐는 거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몸의 등불은 내 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또는 유대 시대 때 사람의 눈에서 빛이 나와서 사물을 파악한다고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 당시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꾸로 적용을 해서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는 거죠. 내 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요. 몸을 비친다니까 좀 이해가 어려운데 이때 몸은 물론 생물학적 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우리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포함한 이 모든 걸 통해서 몸이라고도 해요. 예. 여기서는 그런 뜻이에요. 내 몸의 등불은 바로 눈이라는 거죠. 그 눈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비추는지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근데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예. 바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빛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삶을 살고 이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애 보고 그림을 그리려 했더니 뭐 우리 안에 뭐 뼈를 갈비뼈를 보여주고 어떤 때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뭐 내장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움직이고 그 말을 씀을 따라가는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어요. 야,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냥 설명을 하는 건데 예. 그래요. 내 눈이 밝은가 말하는 거죠. 예. 눈이 밝으면 내 속에 있는 빛도 밝게 되는 건데,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죠. 예. 정말 그 빛이 선명하게 드러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분이 누구신지,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사모님 저기 간증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이러고 있었던 거야? 예. 굽혀지질 않는 거죠. 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관이었는데 전에 다 보여줬어요. 다 그림으로. 예. 그냥 나 하는 것도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것과 우리 안에 뭔가 가로막는 게 있어서 거기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넘어가지 못하는 것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요. 사실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일곱 귀신 들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교회 나오고 봉사 좀 하고 뭐 하고 이러면 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그분이 주인이 아니시면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으신 분, 내가 잘 아시는 분,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죠. 왜 어둡겠습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인데 내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 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다고 예수님을 옹호하다가 안식일에 그렇게 안식일을 범한 자를 옹호해. 그래서 출회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믿느냐? 믿길 원합니다. 바로 내가 그다. 진짜 육신의 눈 정도 열린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렸죠.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세상이 그분을 만난 거죠. 고백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온 것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 본다고 하는 자를 맹인되게 한다고?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죠?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얼마나 열심히 하든 관계없이 내가 주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충격이고 이게 정말 우리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얼마나 계획을 딱 세우고 정확하게 주소도 알고 이제는 가는 길도 뭐 그 맵을 통해서 하고 그런 것들에도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있어갖고 주소만 입력하면 그냥 가고 그러는데 가는 곳을 모른다고? 네, 모른다고요. 이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네. 빛의 자녀가 된다. 빛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려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요. 근데 우리가 뭘 하고 뭘 믿는다 그럴지라도 어둠 속에 있으면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런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지금 우리도 늦게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열리게 해주셔갖고 벌써 십몇 년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 BTS가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누가 나를 사랑해서 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는지. 왜 나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에 대신 받으셨다고. 그것도 2000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 20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분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누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으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TV 보는 걸 좋아해갖고 밤낮 그냥 그때는 해상도도 낳고 그것도 전파로 보내주는 거 선명하지도 않은 거 근데 그때는 TV가 있으면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 와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얘기하고 있고 그럼 나는 그것도 듣겠다고 맨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스크린 보고 있고 그래서 시력이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경 썼어요. 평생 동안 안경 써갖고 최근에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이제 리뉴해야 되는데 오래됐으니까 이제 직접 가서 다시 서류 쓰고 시력 검사도 하고 걱정이 되죠. 이거 0.6은 넘어야 되는데 근데 옛날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스넬 차트라고 멀리서 있는 거 글자 그거를 한 뭐 20피트인가 몇 피트에 떨어져서 구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큰 글자 보여주고 나는 그 작은 글자 보여줄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큰 글자 이거 보이냐고 당연히 보이죠. 그래서 맨 아래 있는 거지 이거지. 맨 아래 있는 게 아주 이렇게 컸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다르네 그랬는데 네. 눈이 밝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육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 이걸 분별하는 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엄청난 능력 체험하고 뭘 하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요. 천만에요. 예. 사단이 이거 갖고 얼마나 사람들을 휘두르고 이상하게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종교가 저기서는 인민의 아편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종교 금지까지 이렇게 시키는데 예. 진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분이 누구신가?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예. 그리고 그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이게 확인이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세우지 않냐면 그냥 우리는 우리 열심으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냥 마음을 끌어갖고 그래도 좀 모이게 해서 뭐랄까 이거 다 포기한 거죠. 예. 그래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말씀 따라 오게 하셨으니까 정말로 각 목장에서 이것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모여서 적당히 그냥 말씀 나누고 그냥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는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른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한지,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공감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 말씀 그렇지 이래야지 다짐하고 기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그렇게 간증 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그래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착한 일을 해갖고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예,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선한 일에 힘쓰고 착한 일을 하라, 이거 누가 나쁘다 그러겠습니까? 그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6장에 가면 6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로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는 거죠. 네. 내 중심의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냐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서는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했어? 열심히 했어? 그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런데 그게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자기만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한테 뭐 천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결국은 거기에 걸린 거죠. 그렇죠? 뭐 천하 영광까지도 필요 없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천하 영광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느니라. 이거예요, 이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단순한 일인데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단순하고 근본적이야. 뭐 다 알고 그거 다 위에 세운 저 같은데 실제로 하여 보면 글쎄.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하나의 변신한 것 같은데, 예. 목사님은 소천하시고 나서야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내가 너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내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 다 나눴잖아요. 그렇죠? 가장 귀한 보물로, 가장 값진 진주처럼. 근데 값진 진주는 이거 뭐 몰몬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써요. 값진 진주라 그래갖고 뭐 지네들끼리 뭐 어떻게 만든 경전인지 무슨 끌어들어가 뭐 값진 진주라고 이름 붙여놓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보신다고요. 예. 이게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마음인데 우린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내 영광을 구하려고 그러는 게 나중에 드러날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충격인 거죠. 그래서 회개가 중심으로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이 1만 달란트와 몇백 대나리온의 차인 거예요. 그렇죠? 네. 세상에서 뭘 하고 어떻게 하고 무슨 열심을 내고,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가려져서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죠. 예.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므로 책망했다는 거죠.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래요.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는 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예. 권능을 엄청나게 가장 많이 행하는 고을들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려. 두로와 시돈 완전히 이방 땅이거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네들이 무슨 신을 만들어 갖고 뭐 믿는다는 나라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줬는데 저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많은 권능하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고 달려왔는데 예수님 다 밀쳐내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이분이 그 많은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체포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심판받고 재판받고 십자가 처형됐는지. 아니,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능력 있고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 힘도 못 쓰네.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하고 능욕하고, 오히려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살려주지? 아, 사면하는 거, 사면. 바라바 그 강도를 데리고 와서 누구를 사면해 주랴? 사람들이 바라바를 사면하고 예수를 처형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그 많은 권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요나의 표적을 이루시는 분. 네. 이거 밖에는 없다고 그러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이 음란한 세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건데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누가 이런 경험을 해? 바울이나 했을까? 근데 그 빛이 무슨 빛인데?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혹당하기 쉬운지 몰라요. 우리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냐고 보라. 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빛으로 오셨는지, 내 영혼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신지, 성경은 분명히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건지, 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있도록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그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